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란 잘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자식이 많은 가정은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큰 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별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낸 반면 현대 부모들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시대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대는 더 악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광포해지고 잔인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처럼 많은 가르침을 듣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심리학에 기초한 각종 가르침들이 도배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정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를 망쳐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특강을 시작할 때 제가 드리는 특강의 내용과 기초는 성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모든 가르침들의 그 철학, 그 기본적인 사상을 보면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기초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의 시대를 가만 살펴보면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전에는 안 되던 것이 점점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되었던 것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안 되던 것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이 이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제3의 성이 있고 심지어 31개의 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남자가 갖고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은 가부장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골이 타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가르친 일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형편없는 여자다, 능력없는 여자라고 낙인을 찍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런 어려운 요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래서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고 덜 떨어져 보이고 능력없어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그저 뭐 가정살림이나 하고 자녀나 키우는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잘하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 양육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자녀들 중에 큰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은 존재는 부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지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나 혹은 어린이집 교사가 주체로 맡고 있는 일이 아니라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부들 특별히 보면요. 자녀를 낳는 일에만 가담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교사에게 맡기고 유치원 교사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 자라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가 너무 늦어버려서 상황을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친구들의 말만 듣는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을 듣도록 허락해 준 존재는 부모지 자녀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를 대신해서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 볼래 밥 맬래 그러면 밥 맨다고 대답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아이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말로 아이를 다독이고 가르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부모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린이집 교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조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왜 더 반가울까요? 하루 이틀 혹은 몇 시간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결혼할 바에는 제발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의 액티브한 그 삶에 부모가 살갑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니까 뭐 하나 집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영상이나 보게 하고 전자기기 가지고 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격체와 만나야 돼요.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뭡니까? 사람을 장난감에 비유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놀이기구가 어디 있나요? 홍마를 태워주고 아이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투자하거나 혹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교육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에 사탄은 그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놓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비뚤어져 있다면 자녀를 절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죠. 비혼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큰 부담으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심지어 아이를 낳아놓고도 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임무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십니까? 우리로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러면서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 강조를 드리고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아우시누스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중생한 근원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한 근원에서 자녀를 낳는다. 제가 중생하고 제 아내가 중생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중생한 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중생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한 자녀를 낳습니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의 마음은 죄와 이기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해두면 아이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우선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는 아담의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착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는 마치 도화지와 같다.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대로 아담의 자녀들은 타락한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어른이 되면서 나쁜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펠라기우스 내지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개혁신학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성숙할 뿐 악하기는 어른과 똑같아요. 힘이 적어서 미뤄도 큰 사고 나지 않는 것이지 아이가 자라나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밀면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사상 지금까지 자행되지 않았던 심각한 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큰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N번방 사건. 그런데 그 일에 누구도 연루되었죠? 초등학생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할 때 일일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혹은 심각한 학대를 받지는 않았는지, 어릴 때 부모님의 관계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하지 않는 일 때문이 아니고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말하자면 방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심각성을 알고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녀 양육은 처음부터 100% 끼고 앉아야 돼요. 끼고 앉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자유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연이 처음부터 하늘 높이 나는 적이 없어요. 방패에 딱 붙들려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풀어줍니다. 자녀 양육도 그런 원칙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모든 소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덕윤리적인 가르침,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조차 전혀 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라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자녀의 영혼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 자녀를 키우는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가? 그것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일 뿐 자녀 교육의 목표는 중생이요 구원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웃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 기도학교가 왜 존재하죠? 기도학교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신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다른 것을 잘하면 기도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좋은 학교 보내면 돼요. 이튼스쿨 이런 데 보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따라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자녀 양육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원에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중생이요 구원이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인간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중생과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생각에 원칙적으로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관계에서는 사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녀가,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아 세례식 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언약의 자녀를 둔 부모는 반드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실수를 했겠지만 부지런히 가르쳤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년에 떠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역사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중반에 중년에 회개하여 돌이켰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중생하는 일과 관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근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왜 이 세상에 죽음과 불행과 이별과 전쟁과 질병들이 가득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저주 가운데 있다. 이런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속주로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최종 목적은 내 말을 잘 듣는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구원받은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도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엄격하게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아이들을 다고치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가정교육이 반드시 아이를 거듭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엄격하게 가르치면 그 당장 예의 바르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와 강요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설득의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영혼이 다친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의 성품 때문이에요. 윽박 지르는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듣고 자라나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그런 자녀들은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솔로몬에게 모범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떠났던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모범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일반적인 삶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뭐 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연극했다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내 자기의 본성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이는 위선과 외식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라고 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일을 모방합니다. 압살롬이 왜 다윗의 후궁을 강간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모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탐했잖아요. 부모가 이혼한 그런 자녀들은 자라나서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어느 정도 삶이 힘들면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음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부모가 늘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대중매체나 문화를 즐기면 자녀는 그런 모범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아이가 자라나면 그래도 어느 순간 내 말을 듣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이는 어릴수록 잘 빚을 수 있는 토기와 같습니다. 말랑말랑하니까. 제가 예비부부 성경부할 때마다 가벼운 훈육이 6개월부터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4개월 어간에 시작해야 된다. 가벼운 훈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첫 3년은 매우 중요하고 5살이 되면 거의 인격이 완성된다 하는 것이 일반 교육학자들의 지론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장난감 정리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맡기면 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습성이 언제 키워지게 되는가? 언제 만들어지게 되는가? 3살 아니면 5살 때 이미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어렵고 힘든가? 그 이유는 귀엽게 보이기만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빠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귀여워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웃어버립니다. 너무 귀여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귀엽다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여움이 선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돼지 새끼도 귀엽고요. 호랑이 새끼도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들은 귀엽기만 한 단계에서부터 악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 삶의 규모와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엄격하고 자랄수록 풀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요. 방만하게 키웠다가 고학년이 되면 공부하라고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만 들고 교육이 먹히지를 않는 거죠. 어릴 때 아이를 방만하게 키우면 10대 가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잔소리만 많아지고요.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이미 5살 때 죄송하지만 거의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3년 길면 5년은 부모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표정, 그 다음에 행동, 태도, 몸짓 하나하나까지 다 입을 대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절절 넘치는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통제하고 체벌하고 좋은 버릇과 습관을 들이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지금 하는 이 노력 나중에 더 큰 평화와 더 큰 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수월해져요. 그런데 어린 게 뭘 알겠는가? 답답해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힘들어하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생각도 없고 성품도 안 돼 있거든요. 그 짜증이나 내고 대안 제시는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가담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열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혼 예비 부부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의 교육의 시작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학자들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워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교육학자들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고 또 무엇이 더 옳고 성숙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에 입대하면 신병훈련소 교관이 제일 먼저 뭘 가르치죠? 총을 어떻게 들고 쏘는가 이거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로 일보 우로 일보 그거 가르치죠.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상사의 말에 움직이도록 하는 순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권위는 우상과 같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악한 정부라도 있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권위와 존경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아이는 커서 말썽쟁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권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요. 아이가 엄마 뺨을 딱 때려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지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처음부터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처음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같은 선이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의 선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 생명을 누리는 동산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 다음에 이 신적 생명을 네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금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판단 기준은 자기 이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악이고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당연히 선이겠죠. 그분이 금하신 것은 당연히 악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죠. 개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풍림아파트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첫째가 5학년, 둘째가 한 2학년 정도 되었는지 아파트 단지에 굴러다니는 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놀려고 어디서 주웠니 하니까 아파트 단지에 굴러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은 혹시 누가 두고 간 것일 수 있고 찾는 공일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 공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의 경비원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개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부모들이 매일 하루 한 장씩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달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을 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런 정도로 가르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잠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책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책이 잠언이죠.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은 평행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적 평행법 내지 반의적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손을 잡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평행법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 여기 봐라 보증 서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 서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풀어버린 거죠. 친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일은 형제 사랑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보증을 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자세로 보증을 서야 되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혹 아니라도 이름은 이르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형제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보증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그랬죠. 불신자와 연합된 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말은 그 사람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리면 나도 어렵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그래서 법적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증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을 선다는 말은 보증을 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된 동료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때 보증을 선 사람의 형편은 보증 서준 사람의 형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지 문자적으로 무조건 보증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멀게 가면 진정한 보증은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그죠?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잠언을 단지 격언집이나 명언집 혹은 삶의 팁을 주는 경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를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최고, 제일 머리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지혜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 여기에서부터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지나놓고 나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아는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거룩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랑과 순종이 나와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억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굴종이죠. 사랑한다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랑은 그 순종은 사랑을 동반한 순종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딱 결정할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는구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명예, 지식, 권세를 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 명예, 권세, 실력 그거구나.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 채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라, 운동을 함께하라, 가난한 칭찬을 많이 하라, 어린 딸들인 경우에 옷을 입을 때 칭찬을 해주라, 딸들인 경우에 감정 기복에 민감하라, 뭐 이런 팁을 주기도 하지만 뭐 이런 팁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팁으로 진정한 지혜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앞서 제가 예를 좀 들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때 그럴 때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교육의 대상은 행동이 아닌 마음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고 대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즉 그 윈도 그러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정의 대상을 행동이 아닌 그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믿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좌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행동 이면의 동기, 목적, 의도를 보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위로 던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 물은 위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떨어지죠. 어떤 분수가 한도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분수를 보였습니까? 심지어 안개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그래서 신기하게도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물이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위에 있는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은 흘러흘러 강으로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능력과 재주가 다르지만 인간의 심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만 달라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 양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행동의 교정, 부모가 자녀의 행동 교정에만 목표를 두면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장차 모습은 마치 모조 열매를 매달아 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서 나온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잘 자라는 듯 하는데 갑자기 왜 돌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돌변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자라났던 것을 어떤 특정 시간에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해가지고 음란한 동영상물들, 사진들 이런 것들과 손쉽게 접촉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했고 욥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런 말을 했죠. 눈은 정보 입력의 통로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너무 중요해요. 심심하면 요즘에 뭐 갤럭시 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보게 하고 아이가 그런데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자료에 접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기구를 전혀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격리의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외부의 자료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더 거룩하고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거기에 끌리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죠. 전혀 안 끌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뭔지를 알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진 아이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로 이처럼 아이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체벌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채찍으로 때릴 때까지 때려도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아이를 안 때려야 되죠. 그래서 말로만 한번 해도 아이가 바싹 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개 서양 부모님들이 아이를 때릴 때는 아주 매섭게 때린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죽 혁대로 서양 부모들이 때린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두 번 매섭게 야단을 맞고 나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아이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이를 때리다가 아이가 죽는 일들이 나다 보니까 어떤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 제가 알기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벌인지 훈육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없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키울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봐주지 마세요. 어떤 부모들은 열 번을 세더라고요. 열 번까지 셀 게 뭐가 있습니까? 열 번째 행동한다는 말은 첫 번째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맷집만 세집니다. 고집만 세워지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뭘 봐줍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미적거리거나 잊어버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잊고 자주 미적거리면 그것도 교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언어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할 때 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체벌과 관계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말씀은 체벌은 잘못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수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됨으로 인한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을 돕기 위한 수단이 체벌이죠. 그래서 이 체벌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아빠의 강한 팔에서부터 나와서는 안 되고 아빠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체벌이 나와야 돼요. 아이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물론 아이가 소리 지면서 울지요.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렸다는 그런 사실을 압니다. 저희 형님도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데요. 스승의 날이 되면 어떤 자녀들이 찾아오는가? 저희 형님으로부터 맞은 말 안 듣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대학 들어가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찾아올까요? 그때 선생님이 나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에서 나온 체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체벌을 할 때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체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섯 번째부터는 자녀가 이렇게 좀 자라나고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 친구들을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어릴 때는 부모만 있는 줄 알다가 점점 옆집 아이하고 놀기 시작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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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너에게 제의하는 그런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특별히 양 부모 모두가 다 나가 있고 아이 혼자만 집에 있을 때 자기 아이를 그 아이의 집에 놀러 보내서는 안 돼요. 어릴 때. 좋은 일을 할 리 만무합니다. 부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모의 간섭과 보살핌 아래서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종국에 가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맞다 그래도 너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함께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짱들 있잖아요. 짱들 다 건드는데 이 친구는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남은 다 하는데 이 친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를 몇 번 하니까 이 친구 건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친구가 나타나면 일장 이런 아이들도 그냥 더러워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욕망을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자라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너 이런 거 보면 보고 싶지. 너도 하고 싶지. 나도 그런 마음이 때로 든단다. 근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니까 악한 음녀가 어떻게 꿰입니까? 남편은 멀리 보름 동안 출장을 갔고 내 침상에는 애굽의 요와 무늬는 이불이 펴져 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려 놓았고 그러니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제의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수상에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건전한 활동을 하는 거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 욕구를 잘 통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청소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덟 번째로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인 존 맥아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어떤 말을 했다가 여러 차례 부모님으로부터 네 입을 비누로 씻고 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입을 비누로 씻고 부모님에게 가는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천박한 말을 하면 자기 입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 남을 찌르는 말, 격에 맞지 않는 말, 오버하는 말, 그런 말도 잘 듣고 그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말을 끊임없이, 행동만 아니라 말을 끊임없이 교정해 줘야 됩니다. 고봉산에 가다가 한 젊은 부인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야, 힘들지? 야, 우리 조금만 힘내자.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니 뭐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힘들다고 짜증이냐? 그 말 들으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아홉 번째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대충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돈과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단지 아끼고 모으는 일만이 아니라 아끼고 모은 그 물질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그 재정과 물질을 참으로 옳고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배려와 존중, 관용과 너그러움. 이 자세와 태도를 항상 견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배웠죠? 예전에는 목욕탕 가면요, 어르신들 등을 밀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등을 밀어주는 일을 누가 잘할까요? 어릴 때 엄마하고 목욕탕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동네 할머니들 등을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은 등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예전에 리아카 끄는 사람 보면 책가방 리아카에 얹고 막 같이 밀고 그랬잖아요. 뭐 저희 어릴 때.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 뭐 내 물건 빼앗아가나 해서 뭐 경계하는 그런 시대가 있던 때인데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가르치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가 이 구절을 추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야 된다. 어릴 때 그들이 받은 좋은 인상은 평생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향수나 향료를 담은 용기에서 향수와 향료를 빼도 그 용기에 무엇이 남아있죠? 향기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라져도 그 내용은 그 아이의 영혼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에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배워서 무엇했으나 해서 초등학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부모님이 자고 있으면 엎드려가지고 글씨를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 고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을 두 번 반 필사했습니다. 곳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고린도 13장, 로마서 8장을 외우셨어요. 무엇보다 저희들을 늘 앞에 두고 권면을 하셨는데 권면이 시작되어서 열이 받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이어졌습니다. 손주들은 막 못 견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았던 시간이다. 그래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앞서 제가 솔로몬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중년에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년에는 돌아왔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원리를 세워주고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두 가지인데 고쳐주고 잘못을 교정해주는 교육법 그리고 원리를 세워주는 교육법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어릴 때는 비교적 교정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교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정만 해놓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자로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옳고 그름과 성과 악과 동일한 선 중에 지구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필시 세상 풍조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원리를 세워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우선 모든 지침의 기준이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렇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지요? 일반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성경을 항상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처세술을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길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배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하는 메시지죠. 근데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9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서 이리로 돌이키라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이에요. 오늘의 저는 이전에 내가 심은 결과로서의 저의 모습이죠. 또 지금 저의 모습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예견케 하는 모습으로서의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깡패가 될 수 있겠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심어놓은 결과를 거두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면서 부모나 자녀 공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그 삶은 결정되는데 우선 자녀에게 다섯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로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 그분과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 네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너의 생활 습관에 앞으로의 너의 모습이 달려있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나쁜 습관이 들게 되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딱 차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앞으로 너의 모습은 지금 주위 사람들이 너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삶은 다 감출 수 없거든요.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그분 어떤 분이에요 하면 물론 위선과 외식으로 무장할 수 있지만요. 끝까지 꽁꽁 숨길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실력을 다 드러내고 그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앞으로 너의 모습은 지금 네가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과 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네가 얼마나 어떤 일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내로 투자하는가에 따라 너의 모습은 결정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 제가 재정관리를 가르칠 때 예비부들한테 뭐라고 가르친가 하면 앞으로 노후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작은 돈이라도 지금부터 얼마나 저축하는가에 달려있다. 재산 규모는 거기에 달리는 것이지 뭐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누구야? 우리는 매일 심고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단다. 너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네가 오늘 심은 것은 반드시 먼 훗날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전에 심은 것을 거두는 오늘을 살고 있단다.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되죠. 이런 심고 거두는 원리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맛보게 될 일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 얻게 되는 결과. 두 번째는 믿는 부모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의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만들어 온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 것조차 그 부모가 한 거예요. 나는 수동적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신 것의 결과가 자녀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에 매일 순종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녀는,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이미 자녀가 다 자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혹시 낙심하실 분이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라도 내가 살아있고 자녀가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이전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때 내가 너무 지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내 생각이 너무 짧아서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란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심고 거두는 원리를 그 10년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선악을 구별하고 어떻게 지고의 선을 선택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함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 없이는 결코 이런 자녀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주신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적실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참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그러움과 관용과 배려와 존중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고 잘못된 것만 생각이 나고 후회와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주께서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고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황으로 잘 가르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귀한 헌물을 또 드렸습니다. 작은 헌물이지만 주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실어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상황도 형편도 환경도 주셔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되 그저 호구지책으로서의 직업이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우는 일에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코 한 사람에게 갇혀있는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웃사랑의 실천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